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오늘 성경공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바른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를 1월달, 2월달하고 3월달 한 중반까지 했습니다. 원래 그 사무엘을 공부할 때 처음에 한 3, 4주 정도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두 달 이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주가 딱 3주인데 3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 구약에서 이어서 가기에는 좀 너무 비중들이 사무엘 다음에 다뤄야 될 분이 이제 다윗이나 뭐 솔로몬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사울도 그렇고 비중들이 너무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비중이 아니어서 고민하다가 좀 짧게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이제 신약을 좀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할까. 그래서 신약에 있는 인물을 좀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약에서 이렇게 어떤 분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빌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빌립 형제님. 그래서 오늘하고 뭐 가능하면 뭐 다음 주 하고 많이 끝나면 한 주 남은 주는 또 뭐 짧은 사람을 한 명 정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여러분들은 그 빌립에 대해서 빌립 형제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 빌립이라는 아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 나오느냐? 예, 여기 나와 있죠. 몇 명 나오죠? 예, 네 명 나옵니다. 예, 그래서 두 명은 이제 귀족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명은 일반적인 그 뭐 일반 평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두 명 정도가 평민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그 말의 이제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말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러한 이름을 봤을 때는 이제 당시에 어떤 말을 사랑할 정도, 말을 타고 다닐 정도면은 귀족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귀족들에게는 좀 이름이 좀 맞을 수 있겠지만 평민에게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 네 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분영주 빌립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이렇게 쭉쭉 이제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그 빌립이 나오고요. 이 빌립은 이제 헤롯 대제의 아들이고 또 그의 이제 왕국이 헤롯 대제의 왕국이 그 분열될 때 그 이드레와 드라고닛의 사분 영주가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분 영주죠. 이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 두 번째 이제 빌립은 또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빌립인데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이렇게 쭉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빌립도 헤롯 대제의 또 다른 아들이었고 이제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족 출신의 그 두 명의 빌립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냥 평민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빌립은 벳세다 출신의 사도 우리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에 이제 그 빌립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빌립은 원래는 그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열두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되는 빌립이죠. 네 번째가 이제 그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그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이제 그리스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곱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다른 데서는 일곱 집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빌립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빌립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니고 네 번째 빌립을 좀 다룰까 합니다. 네 번째 빌립. 이 빌립은 보니까 가족 배경이나 어떤 그 이제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빌립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기대할 때 예를 들면 사도다 그러면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또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사역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 좀 그냥 믿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빌립을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뭐 성경에서 나오는 좀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빌립은 이제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죠. 사도행전 이제 6장 3절부터 5절에 이제 이 빌립이 처음 소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림에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보니까 열두 사도가 나오고요 이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일곱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제 사도 빌립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이 빌립은 원래는 이제 사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이 있은 이후에 그 스데반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갔다가 가자라는 곳을 또 갔다가 그리고 아소도시라는 곳을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가이사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어디 출생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빌립이 이제 사는 곳, 정착해 사는 곳을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대략 한 80km 요 정도 떨어져 있는 뭐 한 7,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 언제부터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안 보면은 이거는 좀 알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이창환 형제님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저녁에 배운 낮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낮에 봐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빌립은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안 해보면은. 근데 제가 이게 성경에 빌립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 내용들을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목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추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근거를 두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빌립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그 당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며칠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불과 뭐 오래되지 않은 그 시간 안에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곱 사람을 뽑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그 읽은 내용을 보면. 근데 이때 그 일곱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뽑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3천 명이 넘는 이제 여기서 3천 명 성경이 3천 명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제 남자들의 수를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보면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 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3천 명이 아니라 뭐 4천 5천 명 이상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7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7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을 7명 뽑는데 뭐 한 몇 개월 본 사람 보고 그 중에서 한 사람 뽑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서 간증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오랜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7명을 뽑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제 이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는 빌립이 아마 예수님 당시부터 해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까지도 목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황상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이러한 그 조건, 그 일곱 사람을 찾아내는 그 조건으로 보았을 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빌립의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좋은 간증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 또 빌립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이제 교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 이제 들려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교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나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또 바울이 여기에 일부러 들려서 이렇게 빌립의 집에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또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매우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사도행전 8장 27절에 3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8장 빌립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간다게 밑에서 그 있었던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내시가 죄송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빌립이 와서 당신이 이 이사야 말씀을 깨닫냐, 이 말씀이 뭔지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31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4시 정도 됐다 그러면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뭐 2세 3세 정도 됐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뭐 개종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4시 정도 됐으면 꽤 똑똑한 사람이겠죠. 뭐 어리버리한 사람 그 안 시키죠, 이런 이 사람을. 근데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서 성경을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구약을 쫙 훑어주면서 예수님까지 연결을 쫙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 이제 제가 이제 빌립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다른 분들은 빌립 집사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어떤 그 역할과 같은 어떤 사역자의 역할은 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집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집사라고는 표현은 안 하는 겁니다. 빌립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빌립 형제님은 상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정직한 사람이었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고 예, 여기 보니까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아주 이게 볼수록 아 참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빌립 형제님은 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또 세상적인 지식도 또 이렇게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 형제님이 일곱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정직했고 또 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질문만 많이 하네. 예, 그가 바로 언어를 이제 당시 언어는 이제 아람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자적으로는 히브리 말을 봤지만 당시에 구어체 일반적인 그 구어체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제 아람어는 히브리어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썼는데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3천 명, 막 4천 명 막 늘어나는데 아람어를 쓰는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배급을 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은 이게 말이 좀 안 통하니까 배급에서 빠졌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아람어를 쓰면서도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정직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이 앞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졌다라고. 그래서 사람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뽑힌 스테반이나 빌립은 최소한 아람어도 할 줄 알고 그리스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에이 뭐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말 두 개 정도야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급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기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빌립은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돼야 가능한 것이죠. 그 이제 빌립을 보면서 아우 빌립 형제님이 참 대단하다. 이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직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님도 충만하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 이 바쁘신 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제 21장에도 나오고 설명이 나오지만, 근데 이분이 이 가운데서도 가정이 충실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녀 양육에 참 충실한 분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빌립은 네 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녀가 네 딸. 예. 아, 우리 덕희 형제님이 한 명만 더 나면 넷인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 빌립 형제님에게는 예, 세 딸이고 여기 네 딸 예, 더 많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 네 딸이 있었는데 예, 이제 수경자님한테 나중에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그 사람에게는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딸이 대언을 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는 뭐 시기가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딸이 대언, 네 명이 다 대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딸이 있었고 대언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 네 딸들이 참 믿음이 충만하고 참 훌륭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대언의 선물은 매우 복된 은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교회에서 대언을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은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빌립의 네 자녀 이 딸들이 대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의 자녀들이 매우 이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참 부러웠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거 이 부분이 참 어렵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 하나씩은 꼭 빠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아 빌립 형제님 보면 빠지는 게 없어요. 너무 참 모든 면에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뭐 구약 성경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언급되고 그런데 이 빌립 형제님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제 빌립 형제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제 왜 하필이면 사도들도 있는데 왜 이 빌립 형제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빌립 형제님을 보니까 당시에 이제 핍박이 교회에 있었을 때 사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 있었지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켰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그 근처를 지켰었던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제 이 빌립 형제님을 이제 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군요. 8절인데 여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형제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형제님이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빌립 형제님도 아마 그곳에 있었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거고 이 명령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있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형제님이 사마리아를 간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저는 빌립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빨리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전파되길 원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겠냐? 빌립 형제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준비되고 이 빌립 형제님 보면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갔어요.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집도 애 자녀도 지금 벌써 딸이 네 명이나 있는데 어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집도 어떻게 했을까 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 참 이 빌립 형제님이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위해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또 많은 아스도시나든지 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어떤 그 일꾼이 필요했는데 가장 준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형제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빌립 형제님이 이런 일들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형제님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빌립 형제님 봤을 때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 빌립 형제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아무데도 쓰지 않아 안 쓰시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면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